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나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회담에서 카터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확인했으며 모든 당사국이 영유권 주장과 추가 무장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창룽 부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 영토에 군사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판 부주석은 또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며 양국이 멀리 바라보고 국제와 지역 문제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부패 파문에 휩싸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의 협력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피파로부터 10년간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인테그리티 인 스포츠라는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단체들에 의한 스포츠 행사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 방지가 목적이라고 인터폴은 설명했습니다. 유리겐 스폭 인터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인터폴은 여전히 협력 사업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피파를 둘러싼 현재 의혹을 감안해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폭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 분야든 모든 외부 협력 단체들은 인터폴뿐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한 명이 더 사망해 지금까지 숨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72살 여성이라고 한국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오늘 하루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메르스 환자와의 개별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3,800여 명이 격리 처분돼 있으며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반국가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Save the Children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어제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Save the Children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15일 안에 파키스탄을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는 그동안 이 단체의 전화를 감청하고 사무실을 감시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파키스탄에서 활동해온 Save the Children은 성명에서 이슬라마바드에는 외국인 직원이 아무도 없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보 당국은 2013년 Save the Children과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의사 샤킬 아프리디가 미 중앙정보국의 사주를 받아 빈라덴 색출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연방 공무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유출됐다고 미국의 공무원 노조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는 어제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 연방인사관리처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빗 칵스 노조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해커들은 현재 모든 연방 공무원과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들의 모든 개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사관리처는 지난해 12월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아 전현직 공무원 약 4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인사 자료 유출 사건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반군 단체에 빼앗겼던 남부 공군 기지를 탈환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수웨이다주 알탈라 공군 기지에 있던 남부 전선 연맹 소속 전사들이 오늘 정부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정부군이 적어도 100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하고 수십 대의 무장 차량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에도 참 많은 일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죠. 참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왠지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이 한 꼬마 소년의 이야기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겨우 6살 난 소년의 우정이 화제입니다. 이 라이언이란 이름의 소년에게 아끼던 댄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댄이가 지난 4월에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를 잃은 지 두 달째 되어가는 라이언이 친구를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골프 마라톤을 한다는군요. 하루에 골프홀 100개를 돈다고 하는데 어른들도 18홀을 다 치려면 지치게 마련인데 용기가 대단하죠. 물론 어린이에게 맞는 시설과 조건을 갖췄겠지만요. 이 라이언의 골프 마라톤은 기금 모금 행사인데요. 100개 홀을 도는 동안 모아진 돈은 자신의 친구 데니의 이름으로 암 연구센터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살 소년 라이언이 골프를 치는 동안 라이언을 도와줄 캐디는 바로 암 투병 경험이 있는 라이언의 할아버지가 맡는다고 하는군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잔디에서 나란히 걷게 되겠죠. 라이언의 목표 금액은 $5,000인데 몇 시간도 안 돼 $7,000가 모였습니다. 사실 이 골프 마라톤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어린 소년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미국인들, 소년의 성공적인 마라톤 완주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라이언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이언의 엄마가 묻더군요. 데니가 어디로 갔을까라고 물었더니 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뉴스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에 맞습니다. 33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소강 상태 보이겠습니다.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5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 비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30도.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겠고 비 소식 들어와 있고요. 17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고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19도에서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요? 바비 빈턴의 노래 딕 앤 제인 골라봤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I loved her since we were children. Back in grammar school, loved her then, and I always will. Though I know I'm just a fool. Then one day I kissed her, but it was all in vain. I was at their reception to have fun with Dick and Jane.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someday. Time has turned some pages since they moved away, and I think back in stages of the way she'd laugh and play. Today I received a letter that she has passed away. So one last time I'll kiss her by the flowers where she'll lay.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의회 상원이 어제 사이버 안보 법안을 거부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원이 오늘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기술 분야에서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의회 도서관 관장이 사임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자신이 혼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의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사이버 안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어제 사이버 안보 법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네.
찬성 56표 대 반대 40표로 부결됐습니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요. 4표가 부족했던 겁니다.
네, 이 사이버 안보라고 하면 전산망 보호를 말하죠. 이
네.
최근 미국 정부 부처 전산망에 대한 외국 해커들의 공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절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네, 공화당이 사이버 안보 법안을 국방 예산안에 첨부해서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퀘스터, 그러니까 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지출 한도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은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전쟁 예산에서 380억 달러를 가져오는 식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 국방 예산안은 6,120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출 한도를 늘려서 비군사 분야에 사용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하원에서는 어제 그 공화당이 추진한 내년 국방 예산안이 찬성 278표 대 반대 149표로 통과됐습니다.
네.
5,790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560억 달러가 늘어난 건데요. 84억 달러를 들여서 차세대 전투기 F-35기를 65대 구입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국방부가 원래 요구한 것보다 8대 더 많은 것이고요.
예.
또 169억 달러를 들여서 해군 함정 9대를 새로 구입하고 미군 병사들의 월급도 2.3%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 증액분은 전쟁 예산에서 가져다 쓰게 돼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공화당이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국방 예산안에 사이버 안보 법안을 첨부하는 일종의 수단을 쓴 것 같은데요.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이버 안보 법안 자체는 민주당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민간 기업이 해킹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와 원활하게 공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킹 정보를 공유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소송에서 기업을 보호해 줍니다.
네, 이 사이버 안보 법안이 이번에 절차 투표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국방 예산과 별도로 다시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원한 것도 그런 건데요. 네. 하지만 상원 지도부가 언제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 법안이 상원에서 벽에 부딪힌 가운데 미 연방 인사관리처, 그 OPM이라고 하는 미 연방 인사관리처에 대한 해킹 공격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
미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 AFG는 어제 OPM에 보낸 서한에서 모든 현직 연방 공무원과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해킹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이번에는 하원 소식 좀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이 오늘 TPA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이 법안 승인을 위해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찾았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연례 행사인 의회 야구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에 나타나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TPA가 뭔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무역 촉진 권한 TPA는 신속 협상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통상 교섭 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협정의 통과 여부만을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촉진 권한이 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도 여러 번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TPP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 등 12개 나라가 공동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무역협정인데요.
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이 미국의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보통 오바마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입장인데요. 미국이 TPP 협정에 가입하는 걸 찬성하고 있는 거죠.
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무역 촉진권을 부여하려는 거겠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는데요. 연방정부의 권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공화당으로서는 이 물품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 TPP 같은 자유무역 제도에 찬성하는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노동자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신속협상권 부여 법안,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한다면 의원들이 지역구의 노동조합이나 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선뜻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TPA 부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로 철강 노조 측은 정부의 앞선 무역 체결로 철강업계에서 이미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절망적인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총 217표 이상이 필요한데요.
네.
통과된다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달 22일 같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자랑하는 미 의회 도서관의 관장이 사임을 결정했네요.
네, 30년 가까이 미 의회 도서관을 이끌어온 제임스 빌링턴 관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빌링턴 관장은 올해 86살로 지난 1987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13대 관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네. 러시아학자로 러시아와 유럽 관련 역사책을 여러 권 저술하기도 한 빌링턴 관장은 종신직인 의회 도서관장직을 28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네, 미 의회 도서관이라고 하면은요, 세계에서 또 가장 큰 도서관인데요. 네. 최근엔 비판에 시달리고도 했습니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데 많이 뒤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의 감사 결과 의회 도서관의 IT 분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지난 2014 회계 연도에서 의회 도서관은 IT 분야에 1억 1,9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투자한 돈에 비해서 IT 분야가 매우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네, IT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요즘 그 도서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바꿔서 전산망에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런데 의회 도서관이 이런 작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정보를 디지털화하는데 크게 뒤떨어졌다는 거죠. 네. 또 도서관 내 각 부서와 IT 부서 사이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개개 부서가 따로 전산망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 낭비도 심했고요. 또 같은 업무를 따로 하는 수도 많다고 합니다.
네, 빌링턴 관장이 비난을 면치 못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감사 결과 빌링턴 관장이 IT 분야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일부 언론은 빌링턴 관장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판 속에 빌링턴 관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내년 1월 1일자로 공석이 되는 의회 도서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게 되고요.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14대 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요, 다양한 민족이 한데 뒤섞여 융화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에서 멜팅팟, 인종의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미국이 그런데 점점 더 다양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인종의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본인이 혼혈인종,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섞인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과거보다 본인이 혼혈인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네, 혼혈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네, 같은 혼혈인종이라고 해도 이 혼혈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혼혈 인종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은 이 백인과 미국 원주민 혼혈로 미국의 전체 혼혈 인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네. 하지만 본인이 혼혈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다른 혼혈 인종에 비해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흑인과 섞인 혼혈 인종의 경우에는 자신을 흑인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흑인 혼혈들은 식당이나 직장 등에서 순수 흑인들이 겪는 차별을 똑같이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교적 이 보수적인 동양인들도 최근 들어 백인이나 흑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과 백인 혼혈의 경우는 흑인 혼혈과는 반대로 본인이 백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이 이번 보고서는 혼혈인 사람의 34%만이 다른 혼혈 인종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면서 이 혼혈 인종을 그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인종 간의 결합이 시작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미국 대법원이 백인과 다른 인종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른바 러빙 대 버지니아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이 버지니아 주를 포함해서 여러 주가 인종차별적인 결혼법을 바꾸게 됐죠.
네. 뭐 혼혈 인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혼혈에 대한 생각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혼혈 인종의 60%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사람들로부터 인종과 관련된 놀림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4분의 1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종을 함부로 추정하곤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미국에서 혼혈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60년에는 미국의 혼혈 인구가 지금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의회 도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 의회 도서관, 이름부터 일반 도서관과는 좀 다르죠?
네.
예, 의회 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목적으로 한 건데요. 현재는 미국을 대표하는 국립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의회 도서관이 예, 설립된 게 200년이 넘는다고요?
예, 1800년 4월에 세워졌는데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이 이 정부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예, 이 법안 내용에 이 새로운 수도인 워싱턴 DC 안에 의원들이 연구도 하고 또 자료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들을 위한 독자적인 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네.
예, 당시 의회는 장서 구입비로 5천 달러 예산도 책정했습니다.
네. 자, 현재 의회 도서관이 모두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1800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의사당 안에 있었는데요. 1897년에 따로 건물을 지어서 토머스 제퍼슨 빌딩이라고 이름 붙인 게 오늘날 의회 도서관을 대표하는 건물이 됐습니다. 이 토머스 제퍼슨 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예, 존 애덤스 빌딩은 1938년에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빌딩은 1981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 건물들의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을 많이 붙이긴 하지만 도서관 건물 이름이 모두 역대 대통령들 이름이군요.
예, 그런데 이 세 명 모두 의회 도서관과 인연이 아주 깊은 대통령들입니다.
네.
예, 특히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대통령인데요. 이 미국은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에 1812년 또 한 차례 영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
예, 영국 군대가 1814년에 이 워싱턴을 공격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의사당 건물을 방어했는데요. 이때 의사당 안에 있던 많은 장서들도 불에 탔습니다. 그러자 이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50여 년 동안 모아온 수많은 장서와 수집품을 기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완전 무상 기증은 아니었다고요?
예, 당시 의회가 6,500권에 달하는 책들을 2만 4천 달러에 사들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의회 도서관이 세워진 게 애덤스 대통령 시절이었고 또 이런 의회 도서관을 처음 발상하고 의회에 제안한 사람이 4대의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들 대통령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나라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도서관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오늘날 의회 도서관은요. 그 규모나 장서 가치 면에서 세계 최대 도서관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도서관에는 1억 6천만 점에 이르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 세계 470여 개 언어로 된 책과 인쇄물이 3,800여만 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본도 7천만 점이 넘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은 거의 다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는 인쇄물들도 수집할 수 있을 만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뿐만 아니라 영화 필름, 사진, 지도, 악보에서부터 CD, DVD, 전자책, 미디어 관련 자료들까지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찾고자 하는 웬만한 자료는 거의 다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들 수집품은 의회 도서관이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요. 기증이나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요. 책과 수집품을 전시해놓은 의회 도서관의 책꽂이 길이를 다 합치면 무려 1,3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신우주까지 길이의 5배도 넘는 거죠.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소를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많은 수집품을 모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1864년부터 1897년까지 의회 도서관장으로 재직한 에인스워드 랜드 스포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네.
예, 이 스포포드는 저작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회 도서관에 무조건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저작권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예, 그 결과 온갖 책들과 팜플렛, 지도, 인쇄물들로 의사당에 홍수를 이루게 됐고요. 결국 늘어난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게 되자 이 스포포드가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873년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라는 허가를 받아내서 세운 게 바로 토머스 제퍼슨 관입니다.
네.
예, 이때부터 일반인의 이용과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립도서관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소장품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예,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또 분류하자면 당연히 이 도서 정리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오늘날 미국 의회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목록법과 분류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도서 분류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사람의 손을 빌리는 이런 도서 정리 기술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2,000점의 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의회 도서관 지하에 쌓이다 보니 손도 못 대는 게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의회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예, 현재 직원 수만 약 3,200명에 달하고요. 연간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러 오거나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동행하면 이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출은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의회 의원들이나 정부 직원들이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4 회계연도에 의회 도서관 예산액은 6억 2천만 달러 가까이 됐는데요.
네.
이는 웬만한 주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의회 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요. 희귀한 자료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관련된 자료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한국 관련 책과 문서만 24만 점에 달하고요. 한반도에도 없는 옛날 지도 같은 희귀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 관련 자료도 많은가요?
예, 북한 자료는 약 만 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은 러시아에 이어서 가장 방대하고 희귀한 북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이 의회 도서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6.25 한반도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이 북한 지역에서 획득한 문건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예, 출판된 지 60년이 넘는 데다가 당초 이 종이 질도 그리 좋지 않아서 누렇게 변색되거나 이 가장자리가 부스러지는 현상이 진행 중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 감축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돼서 현재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ld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쉐리 웰치 씨 만나보겠습니다.
Good morning, sweet boy. How...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쉐리 웰치입니다.
Hi, my name is Sherry Welch, and I'm the director of the Annandale United Methodist.
쉐리 웰치 씨는 두 살에서 네 살 아이를 돌보는 유아원이죠. 이 프리스쿨 교장 선생님입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쉐리 웰치 씨가 전해드릴 미국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직업 선택의 편등입니다.
I'd like to talk about equal opportunity for applying for jobs in the United States. I started here as a teacher. Then I became assistant director when the assistant director retired. Then I became the director and eventually...
저는 이 학교에서 처음에는 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됐고 또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평범한 교사였던 제가 불과 몇 년 만에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직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미국은 직업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장이 되기까지 제 나이나 인종, 성별, 출신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오직 저의 경력과 제가 이 일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고용기회의 평등, Equal Opportunities in Employment. 바로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 중에 하나죠.
네, 직업을 선택하고 면접을 볼 때 인종이나 나이, 성별, 또 종교 혹은 출신 때문에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쉐리 웰치 씨는 어떤 일에 맞는 자격을 갖춘다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I have been here since in September of 1999. I began here as a teacher in the Goldfish classroom.
저는 199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어요. 그해 9월에 4살 반인 금붕어반 선생님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뒤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은퇴를 했지요. 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지만 저는 교감직에 지원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도전을 했고 모든 게 잘 됐지요.
When the assistant director retired, I thought maybe see from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교감 선생님이 은퇴하고 구인 광고를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정도 교사로 일했을 뿐인데 과연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라고요. 저는 모든 걸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들 중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였고 결국 제가 뽑혔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으로 선출되고 몇 년 뒤 쉐리 웰치 씨는 교장직에 도전했는데요. 이때도 일에 대한 능력만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So when the director left, I applied for that job. And again, I had that. I had the.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는 또 교장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제가 일하는 방식이나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졌습니다.
They advertise the position. They do post the job. They list what the requirements are for this job. And others come in and apply too.
학교에서는 교장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합니다. 저처럼 이미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지원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정보를 접하고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교장직에 필요한 자격에 대해 신문이나 인터넷 등 이 구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인 광고를 한 다음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통해 자격증이나 경력 등 기본적인 자격을 심사해서 선별한 다음에 면접을 하죠. 이 면접 결과가 좋고 지원자가 마음에 드는 경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평범한 교사에서 몇 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됐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 직접 경험으로 보여주네요. 그런데 고용기회의 평등이라는 게요. 기본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공평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요구하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네.
쉐리 웰치 씨도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이 평교사에서 교장직에 오를 수 있었지만요. 그 전에 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A lot of times you have to have in America certain credentials for certain jobs. Some jobs they won't even talk to you.
특정 직업을 원할 경우 그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또 본인이 정말 원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교사라는 직종에 들었을 수 있었고 그 자격증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거죠.
자, 이번에는 얼마 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버지니아 필픽스 공립학교에 지원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에스더 씨 만나보시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 활동이 많은데요. 네. 에스더 씨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첫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는지 들어보시죠.
To become a teacher, you need your license. It doesn't have to be a bachelor's in education, but you just want to make sure.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 학점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나 라우던 카운티 같은 교육적으로 좀 유명한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려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If after your license, you can start applying to counties through the website.
교사 자격증을 받고 나면 지원하는 카운티, 즉 구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립니다. 그 지역 교장 선생님이 이력서를 보고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또 구직자가 개인적으로 각 학교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The general procedure is that the principal would review your resume, contact your references, and then call you in for an interview.
학교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는데요. 제 경우 면접 때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뿐 아니라 같은 학년에 가르칠 선생님들도 같이 면접을 봤어요.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일주일 뒤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There's out of everybody in my program, my graduate school program, everybody applied to maybe about 10 to 20 schools. And I think about one third of them got hired so far.
저와 같이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은 대부분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이력서를 보냈는데요. 지금 그중 3분의 1 정도가 취직이 됐어요. 오는 8월에 2주 정도 업무 관련 훈련을 받은 다음 9월부터 비엔나에 있는 초등학교의 5학년 선생님으로 출근할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에스더 씨는 학교에서 면접을 하고 지역 취업 담당자와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은 질문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When you go to an interview, generally they will ask you what makes you different, what you would do to help enhance the school or improve the school.
인터뷰할 때 앞으로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예상 질문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갔는데요. 예상 질문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왜 이 일에 지원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기 위한 질문들이고요. 저는 동양인인데 출신 국가나 종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에스더 씨, 최근 구직 과정에서 이 고용 기회의 평등을 실제로 경험한 새내기 선생님이네요.
자, 이번에는 면접을 하는 입장에 있었던 스티브 린치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 can only speak for the military side. We're not allowed to ask about religion. We're allowed to ask about somebody's color or ethnic background. All we ask is
저는 미군의 경우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피부색, 민족 배경에 대해 묻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개인의 과거 경력이나 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What we care about is what type of personality you are, what kind of intelligence you have, and how physically fit you are, how much physical stamina you have.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체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군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 좋은 인재를 성공적으로 잘 선별하기 위해선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또 공동생활에 적합한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스티브 린치 씨는 군인이 되기 위해 이 필요한 자격과 기본적인 시험은 있지만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같은 건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e basic requirement is that you're a citizen and that you can pass the test to get in mentally and physically and morally, like everybody being the same. If you pass those
미군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하죠. 물론 시험은 모든 지원자들이 예외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I would say the military is the most colorblind. We don't care what color.
군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는 생명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 누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동양인이든 피부색은 물론이고 출신 국가가 어딘지 종교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보는 건 군인으로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쉐리 웰치 씨가 전하는 고용 기회의 평등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본문에서 제가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9년 6월 12일) 오늘 안네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네 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장으로 사춘기 소녀가 바라본 전쟁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안네 일기 첫 장은 1942년 6월 12일 이날은 안내의 13번째 생일로 시작합니다.
On Friday, June 12th, I woke up at 6 o'clock. And no wonder, it was my birthday.
이 일기장은 안내의 부모님이 주신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내의 가족은 독일 당국에 발각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안내는 이어 1945년 3월 장티푸스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안내의 일기장은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인생을 담은 안내의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오늘
The mouth of truth. Legend is that if you're given to lying, you put your hand in there.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916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팩은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팩은 대학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1942년 더 모닝스타라는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그레고리 팩은 이어 1944년 영화 영광의 날들로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이후 다섯 차례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그레고리 팩은 1963년 영화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미국 대표 영화 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Now the winner is Gregory Peck in
그레고리 팩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시위에 앞장서며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초대회장과 미국 암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레고리 팩. 그는 2003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